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열왕기상 우리가 한 16장부터 봤죠. 그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장면, 그래서 서로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근이 심하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와 오바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역사는 늘 그렇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반하는 세력들, 그런 세력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어디로 줄을 서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회주의자들 같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기는 편, 우리 편이죠. 잘 되는데 줄을 서는 거예요. 어디가 대세냐? 진리를 따라서 줄 서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대세를 따라서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신이 정말 참 신이냐.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이 의미 있는 말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뭐 하겠느냐? 머뭇머뭇하겠느냐. 정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섬기겠다, 정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뭔가 찝찝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 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잘안 하는 거예요? 잘안할때 해요. 그렇죠? 또 어떨 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네,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목사인가? 뭐. 근데 목사만 잘하는 거 아니고 우리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역할이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로서 부름받은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누구나 다 동일해요. 왜 동일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일은 사명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직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동일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서 세례교인이 된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자세는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야 돼요. 제가 뭐 제청까지는 안 바라지만,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고, 아, 내가 하나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누구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산 거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살때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하죠.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이 불이 내려서, 그래서 그 바알 섬기는 사람들 먼저 해봐라 했더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몇 절이에요. 아무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고. 29절 마지막이잖아요. 엘리야가 막 놀리잖아요. 야, 자냐? 어디 갔냐? 뭐, 못 듣냐? 뭐. 그러다가 이제 오늘 30절에서 누구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막 조롱했는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근데 이미 조롱할 때 게임은 끝난 거죠. 왜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어요. 이 자신이 있으니까 30절에서 엘리야가 누구를 부르냐면,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누구에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이건 엘리야 입장에서 너무 훌륭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몰랐던 사람들, 힘들어서 방황했던 사람들, 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너무 멋있는 모습이에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내게로 와라.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연약했던 사람들, 방황했던 사람들, 갈 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리 일단 와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와봐라 였어요. 와봐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믿지 않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리 와보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내게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참 멋있는 모습이죠. 성전에서 구걸했던 사람, 안진뱅이었던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날은 다르게 보였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이런다고요. 나를 주목하여 봐라. 여러분, 담대한 이야기죠.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나를 주목해서 봐라. 여러분, 구걸하던 그지가 주목해서 보라는데 얼마나 눈이 둥그러지겠습니까? 그죠? 야, 이거 오늘은 수지 맞았다. 그런데 갑자기 찬바람 확 견지는, 찬물 견지는 소리를 하잖아요. 내가 응가금은 없어 그러잖아요. 또 얼마나 또 실망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를 주목해서 봐라. 근데 내가 뭘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굴 주는 거였어요? 예수를 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엘리야가 이리 다 와봐라 이거예요. 머뭇머뭇거렸던 사람들, 눈치 보고 있었던 사람들, 우상 섬겼던 사람들, 이리 다 와봐라. 와봐라. 와서 일단 뭘 하자 그러냐면, 와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겼던 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이 얘기는 누가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너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냥 훼파되어 있었던,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그 예배 장소를 회복하자라는 거였어요. 너희들 여기 와서 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던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된 거야 라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왔는 줄 알아? 왜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 줄 아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곳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역사, 이런 교회 역사 이런 데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가보고 싶은 데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초대교회 흔적도 있지만, 초대교회 어떤 그런 곳뿐만 아니라 근대 교회 어떤 역사들, 특별히 이제 그 영국 교회들, 우리 참 언더우드 목사님을 파견했던 미국 교회가 있는데, 아, 영국의 교회가 있는데, 아, 이게 다 망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잡초더미로 우거진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영국 교회도 잘못을 했지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건 우리 한국 교회라도 사가지고 어떻게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그분들,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교회들, 그냥 그 교회들이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고 그럴 때, 야,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걸 좀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 정말 너무 어렵고, 한국에도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이론에만 4만 개 정도가 나왔대요. 경매. 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렸던 곳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더니 하나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 그냥 남의 이야기야, 우리 한국 이야기야, 역사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서는 안 되고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기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를 책임지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사명감과 자각들이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때 다시금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형 집회에서 야,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해서 한순간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꽃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개인적 예배 자리들을, 여러분의 개인적 예배의 단들을 먼저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 교회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그런 얘기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사는 이 지역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진 단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럼 그래서 이 18장에 있는 이 30절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줄을 쳐놓으세요. 무너진 단을 회복시키고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면서,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예, 여러분 지금 단을 회복하고 12도를 취하면서 야곱은 그랬어요. 야곱은 또 뒤에 보면 그 아브라함, 이삭 3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 족장의 역사의 시작이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민족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들어가서 살 땅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이에요. 창세기에는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 그림은 천국의 그림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작을 아브라함이라는 민족을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됐던 사람들, 야곱의 열두 지파들, 그래서 열두 돌을 쌓았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약속이 있는 민족이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미 날 때부터 정하여지고 구별된 사람들이야라는 거예요. 그게 열두도를 취하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민족들은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민족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들을 회복하고 자기의 신앙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여기 보니까 이제 물을 붓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살았을까? 이런 반성들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여러 마음들이 굉장히 지금 이 번제단 앞에서 복잡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게로 와라, 단을 수축해라.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있죠. 여호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라는 부분이에요. 좀 누가 참 신이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이신 것을 이 백성으로 온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됨,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들, 선포했던 것들, 기도의 제목들, 이것이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게 엘리야의 이 36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신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우상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랬더니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셨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3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예,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해야 되는 외침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 이 복음이, 이 고백이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지는 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수많은 언어와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송과 함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예배하지 않았던 세상,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늘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고독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참 고독한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사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엘리야는 늘 실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 백성들은 모르지만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실감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비가 안 올 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에게 비를 안 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엘리야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비가 안 와야지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라고 엘리야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에 우리의 필요한 복을 주실 때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렇게 어두운 밤과 같고 이게 태풍이 있고 천둥이 치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삶에도 그분 하나님이시야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쁠 때 웃으면서 사는 거는 쉬워요. 믿음이 없어도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으로 오는 소망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엘리야의 삶이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유머도 있고요. 여유도 있고요. 아주 강단도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 참 믿음 이런 거지. 믿음 이런 거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게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세상 속에서도 참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실감하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역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이 우상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원래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이렇게 현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자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는 눈들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세상 역사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부모님들이 신앙적 사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점점 어렵죠. 이번에 노예를 캘리포니아에서 했는데 캘리포니아 목사님들이 다 한숨을 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캘리포니아는 이제 법안이 뭐가 통과가 됐대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모든 학교에 남녀 구별된 화장실을 구별을 안 하는 것이 법안이 상정돼서 사인이 됐대요. 애들 학교 보내겠어요? 초등학교부터. 그냥 화장실인 거예요.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남자애들 알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고 샤워실, 탈의실 뭐 다 이렇게 공용을 하고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데 화장실을 갈 때 어디를 가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안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숨죽이고 조용히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고 살면서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정말로 바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이게 머리가 쭈뼛쭈뼛 서잖아요. 우리는 이제 괜찮아요. 학교 안 가도 되고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적 원리를 지키면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들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나? 근데 요즘에는요, 또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자비로워서 엄마 아빠가 이상해 그런다고요. 그 왜 사랑으로 품어주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도와줘야 되지. 이제 이러면 우리가 논리가 딸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정말 어떻게 아이들을 우리가 진리로 양육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정말 그 영성으로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되고 정말 그런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우리가 정말 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핍박을 받는 지역에서의 핍박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여기는 그냥 핍박을 하는데야 그럼 그게 쉬운 거예요. 여기는 핍박을 안 하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기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점점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고난의 삶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더 펼쳐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이론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따라서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내가 예배의 단을 하나님 내가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꿇음을 하나님 내가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과 자세들을 하나님 내가 늘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같이 손붙잡고 주님의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며 진리를 나누며 같이 이 진리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삶이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엘리야 시대를 공부하면서 엘리야 멋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 엘리야 같은 삶과 믿음의 용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정말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진리를 정말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41절에서 46절을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